네, 지금부터 약 1년 반 전에 우리 박미순 자매님께서 일산에 계신 몇몇 자매님들을 저희가 송내 예배당에 있을 때 예배당으로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그 자매님들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남편 상을 당하신 김옥님 자매님이십니다.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미션 스쿨을 다녔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많이 다녔는데 도무지 믿기질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우리 박미선 자매님을 알게 돼서 그래서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과 구원 상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믿음을 가지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서 그래서 일산에서 이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가 뭐 강제로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자매님께서 아 이게 복음의 말씀이구나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반년 정도 송내 예배당 이제 잘 다니시다가 지난해 이맘때 이제 저희가 예배당 이전하면서 교회가 이제 멀게 되고 이제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4주 전에 여기서 이 소례 예배당에 다시 나오셨어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했더니 남편 되시는 우리 고 오석호 선생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입원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목사님께서 좀 가능하시면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를 이제 여쭤봤더니 47년생이시고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만 66세 되셨는데 건강하신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급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돼서 무균실에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보름 이상 이제 지내게 되고 모든 게 다 좋아지면 그러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제가 이제 방문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또 무균실이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 그래서 또 두 주 이제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나오시고, 근데 지난주일에는 우리 자매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 되시는 우리 김경천 자매님이 또 여기 송도 사시고 여기 나오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직 연락이 없는데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로서 그냥 있는 게 이게 합당치 않으니, 지금이라도 제가 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뭐 집이든지 병원이든지 제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게 합당치 않겠냐. 그러니까 좀 언니에게 좀 말씀하셔서 시간을 잡아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주일날 저녁 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박미선 자매님 또 김경천 자매님에게서 오석호 선생님 별세하셨다고 밤새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 장례 이 절차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 목사님께서 입관 예배를 입관 예식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 이제 예배라고 하시길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는 없고 입관 예식 장례식 그 절차를 제가 해드리겠다 목사로서 또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이제 예식을 좀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처음 당하는 그런 일이라, 장례식은 제가 처음 하는 일이라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5시에, 반포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참 감사하게도, 한 10명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그 입관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천안에서까지 우리 김울비 형제님 부부께서 차를 몰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입관을 하기 위해서 입관하는 그런 장소로 가서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을 한 장 읽고 또 잠시 이제 권면의 말씀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 그 고인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모습을 보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까? 친지들이 울고 가족들이 울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장막은 영어로 텐트예요. 여러분 아파트는 그래도 영구히 가는 거고 텐트는 가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막집이 지금 해체가 돼갖고 그래서 지금 앞에 이렇게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울고 이제 하는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293장 찬송이 참 너무나 합당한 그런 찬송으로 돼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마지막으로 이 입관을 하면서 그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앉아있던 그런 모든 분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실감이 나는 그와 같은 찬송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욥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할 때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거 하면서 한탄하면서 지어놓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 앞에 지금 누워있는 그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쓰던 몸이에요. 그분은 사실 거기 없습니다. 맞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쓰던 텐트예요. 텐트, 임시집. 그분은 거기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더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0년이든 10년이든 있다가 내가 이 자리에 이제 누울 텐데 내 아내가 이 자리에 누울 텐데 그럼 우리 아이들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몸을 놓고 이렇게 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에게 제가 혹시 더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내일 아침에 발인도 있고 그 다음에 하관도 있는데 이게 집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곧바로 다시 이제 학교로 내려와서 하관, 발인 이런 거 하는 또 예식이랑 이런 걸 또 급히 공부하고 또 같이 부를 찬송가를 다 인쇄를 하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이제 4시 반에 깨서 그래서 그 다음날 장례식장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은 저 매장이 아니라 화장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화장 절차는 제가 가서 한 걸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해야지 뭐 별 재주가 없겠구나. 이제 그러고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큰 사업체를 이제 일구어서 그래서 본인이 쓰던 그 회장실과 그런 사업체 이걸 한번 좀 돌아보고 그러고서 화장장에 가겠다 이제 해서 그쪽에서 이제 발산역까지 갔다가 사업체 두 곳을 다 방문을 하고 그리고 11시에 이제 양재 화장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화장로에 들어가서 1시간 30분이 돼서 자, 이제 유고를 거두러 오십시오 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거기 갔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으로 화장한 걸 그날 보게 됐어요. 분명히 그 화장터 그 로에 들어갈 때는 관제 사람이 다 이렇게 통째로 지금 들어갔는데 유리를 통해서 다 화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보니까 뼈 큰 거 몇 개만 이빨하고 이렇게 남아있고 사람이 다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그러고는 모든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뼈를 분쇄기 놓고 드르륵 한 1분 가니까 뼈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서 그래서 6월함에 부어주니까 그걸 다 화장 절차가 다 끝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밀가루 같이 이렇게 분쇄가 된 이게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이 쓰던 그와 같은 몸의 그 일부지. 그렇잖아요. 그분 자체가 아닙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욥이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죠? 지금 뼈 몇 개 남은 거 이거 분쇄하고 나니까 가루가 되고 말았는데 과연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석에 있는 가족묘지로 가서 이제 안장을 하게 됐습니다.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유해를 묻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밟으면서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정말 크게 울고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애통하는 가운데 있지만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 지금 거기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욥이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완전히 멸해서 그래서 정말 자국 하나 남지 않은 그런 정도가 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내 몸을 다시 입혀주시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는 이런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찬송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맘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장례 절차를 치르는 그 이틀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몸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자기 몸을.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한번 이 몸을 보세요. 이게 젊을 때는 피부가 곱고 주름도 하나가 없고 시간이 점점 지나는 가운데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점이 생기고 등이 굽고 키도 줄어들고 심지어 걷지도 못하고 병이 들고 그러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시다가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악성 질환을 겪으면서 지난 한 1년 한 반 정도 투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 아이가 1년 전에 이제 미국 갔다가 이제 이번에 와서 할머니를 보더니, 아니, 할머니 얼굴이 너무 갈색이에요.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 이인수 어르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죠?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런 죽음을 보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목사로서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예레미야 강해를 좀 멈추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재림과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와 계신 우리 김홍림 자매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과 위로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가져야 될 세 가지 중대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둘째,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셋째, 나는 앞으로 어디에 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 보실 때 불행한 대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불멸의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몸은 죽어도 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크고 훌륭한 그런 선물인데 이 선물을 잘못 이용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이 귀중한 그런 선물이 잘못하게 되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와 형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옥을 선택하면 그러면 그 길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혼은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영토록 타는 그런 불속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진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우주 공간과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담과 이브라고 한 우리의 첫 조상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주셨어요. 불멸의 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신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함으로 곧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영적으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생겼고 아담과 같은 경우에는 930여 년을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가 죽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죄가 아담과 이브에 나온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피를 타고 유전이 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손상이 된 채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셨는데 3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 셋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상과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어진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5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가서 보니까 셋은 105년을 살면서 에노스를 낳았고 8절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죠? 그 이후에 에노스 얘기가 쭉 나오면서 11절에 그가 죽으니라. 12절에 게난 이야기가 나오면서 14절에 그가 죽으니라. 15절에 마할랄렐 이야기가 나오면서 17절에 마할랄렐이 죽으니라. 18절에 야렛이 죽으니라. 21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옮겨졌고 그 이후에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 무두셀라도 27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습으로 지어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천사에게도 주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주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이 소중한 존재,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죄를 지어도 그 자식을 꾸중은하고 매를 들 수 있어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애타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담이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식이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될 때 꾸중은하고 내쫓는 것 같은 일은 했어도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건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한마디로 대신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우리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도 주인을 알아봐서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밥 달라고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내가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인데 내가 이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어 놓으니까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내게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직접 대들면서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죄냐? 그게 교만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피를 타고 내려와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면 부모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섭섭하게 여기고 애가 어릴 때는 매를 들어서 치면서 이걸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 공의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시키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을 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잘못을 고백하면 나옵니다 하고 희생 예물을 드리고 이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거를 구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보고 너희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하시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만들어오는 그와 같은 에이프론 이 앞치마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린 것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죄가 없는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너희가 행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것,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너희의 죄를 가리는 그 방법, 그것 하나만이 내 앞에서 유일하게 너희가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이들을 은혜 가운데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이와 같은 수치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가려봐야 어디만 가려요. 여기 부끄러운 이 부분만 그것도 무화과로 성기성기 엮어갖고 이걸 가려놓으면 그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죄 없는 무엇인가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대신 속죄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면서부터 구약시대 내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대신 속죄가 아니면 그러면 내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일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희생 예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어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지은 것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게 뭐가 잘못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인은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만든 그런 농산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아벨은 자기의 양떼 중에서 그 첫 새끼를 죽여서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두셨으나 가인의 헌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 가인이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그와 같은 사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기의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거니 하고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아벨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대신 속죄의 방법 내가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하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면 그것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벨의 길을 따라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그 야곱에게서 나온 그 열두 아들이 결국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이 고통과 속박과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아홉 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고 맨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니산월 14일 이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의 두 기둥과 이 문 인방에 그 피를 뿌리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지나갈 때 이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그 피를 뿌린 그 집은 장자가 살아남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 장자를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한다. 그래야 대신 속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대신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희생예물을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희생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희생예물은 드렸지만 율법에 따라 할 수 없이 죽을까봐 네, 믿음이 없이 드린 사람은 희생예물을 그렇게 많이 드렸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가 돼서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짐승은 죄는 없어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죄들을 임시 덮어줄 수는 있지만 이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의 이런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희생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들을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들을 위해서 한번 영원토록 완전한 그런 희생예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존재를 보내야 되겠구나. 짐승도 불완전해서 안 되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안 되고 천사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온 우주 공간에 완벽한 하나님의 희생예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자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져서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희생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피를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하게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거룩함이 100% 완전하게 만족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와 같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표출이 돼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은 하나님이 이 희생예물을 매우 흡족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도 자기가 이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희생예물이 된 것을 흡족히 여기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표출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의 죄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로 마귀와 그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던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산 소망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은 창시자의 가르침이에요. 공자가 가르친 거. 그럼 유교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 그게 불교가 되는 겁니다. 모하메드가 가르친 게 그게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전체 핵심이 되면 이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빠지고 나면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아무리 고상해도 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하기로 내 마음속에 굳건히 정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옆방에 있는 제 후배 교수와 함께 밥을 먹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참 마음이 좋은 친구예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서 언제부터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창세기가 믿기지 않습니다. 이거 수십억 년 됐는데 이게 지금 뭐 6천 년 됐다고 이게 맞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바벨탑 사건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지 않냐. 세상의 모든 역사,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갠지스, 힌두교 문명 다 가봐라. 어디까지 올라가냐. 4,300년. 지금부터 4,300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심지어 단군의 기록, 이걸 근거로 한 단기도 지금 4,300년 아니냐.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뜨이는 것 같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출장을 간다 그러길래 소책 짜고 해서 다 이제 전해주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한번 읽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걸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내용도 다른 거 없는 그냥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 선을 행했다고 하니까 선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선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악을 행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같은 장 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불멸의 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해서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영이 불타는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특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실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부자가 저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보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제가 목이 탑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나사로에게 그걸 찍어서 내 혀에 좀 닿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혀가 서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옷도 입고 있고 혀 감각이 있어서 물이다 하면 서늘하게 될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은 상태에 저건 몸이 저기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을 귀중히 여긴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지옥에서 영영히 타는 불 속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명예가 많고 얼굴이 곱고 이 세상에 뛰어난 그런 영광을 가졌어도 살과 피는 이 살과 피는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해요. 자,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이 이교도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확신을 전혀 갖지 못한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비문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없었다가 여기 지금 왔다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게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180도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죽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죽어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살아있는 이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자,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어떤 일이 있어요? 천국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 한 사람들의 뭐 증언, 간증집, 무슨 간증 이런 집회가 아주 엄청난 그러한 인기를 끌고 있고 죽음 직전에까지 돌아왔다 하는 그런 것만 해서 책을 써내면 그러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이 또 나타나서 바로 이런 일이 죽으면 생긴다고 얘기하면 또 거기 와르르 사람이 몰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거 죽은 거 아니거든요.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그 죽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가서 한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건 내 말 얘기하는 게 아니다. 신비주의자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다. 죽음 체험한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구약시대에 다니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윗왕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읽은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욥이 부활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눈 깜짝한다는 얘기가 아톰, 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자처럼 작은 이와 같이 작은 눈이 딱 하는 순간에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내가 이 말씀으로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론하는 거나 상상하는 거나 이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론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수확에 이제 들어가서 이 수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수확이 이루어지게 전에 할 일이 뭐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수확이 일어난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증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부활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몸이 저기 지금 파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그냥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함께 데려오게 될 때 이 땅에 남아있는 그분들의 몸이 함께 연합이 되면서 부활하는 그런 일이 먼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이 일과 더불어 동시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공중으로 채올라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나이가 얼마 안 되고 젊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쉽게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과 재림의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사로서 있는 그대로의 그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해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는 죄송하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생명의 부활로 내가 나올 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정죄의 부활로 나올 자에 속하는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남편을 잃고 상심 가운데 있는 우리 김홍님 자매님 또 그 모든 친족들 또 자녀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